네, 오늘이 기쁨의 교회에서 제 첫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 기도문도 쫙 준비가 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이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아, 이름이 기쁨의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까. 그래서 나는 기쁨에 대한 설교를 안 해야지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설교를 해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하셨는데 제가 또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해라, 순전함을 더해서 해라. 그래서 오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깨달음인데 단순하죠.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순전한 마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도 감사도 기쁨도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다른 길로 가거나 또 의심이 들고 또 복잡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더 바른 길을 찾는 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이 나오는 시절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박해가 가장 심하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장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가장 교회가 뜨겁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박해가 많던 시절에 가장 뜨겁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충만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 떡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로 날로 더해주시던 그런 감사한 시절이었습니다. 참 단순해 보이는 이 상황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아주 두 가지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과 사람의 손길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져야 바로 진정한 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그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로부터 칭송, 칭찬을 받는 일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더해지는 큰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을 기쁨과 바로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기쁨이 무엇인가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기쁨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네. 와,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쁜 게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 즐거운 상태인가? 행복하다 이런 상태인가? 기쁨이 무엇일까? 사전에 기쁨, 기쁘다라는 의미를 보면 바라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다라를 기쁨의 국어사전적 정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뭔가 즐거워야 되고 마음으로 뭔가가 가득히 차야만 생기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웃기거나 행복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명령해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요즘에 개그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기쁘다, 하하하, 아 기쁘다 이러는 분들은 없죠. 재미있는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는 재미있다,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지 기쁘다라는 말을 할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기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살다가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상황은 별로 많지 않지만 이 성경 안에는 기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혹은 기쁘다, 기쁨 이런 말들이 거의 2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감정적 혹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즐거운 상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우리가 성공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삶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힘들고 고난일 수 있지만 당시 사도행전 2장이 쓰여졌던 이 사회적 시대적 배경이 핍박받던, 들키면 죽음을 내놓아야 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사회적 세상적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힘들 수는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참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평도 좋고 내용도 좋고 소문이 한참 이제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개봉했을 때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요. 영화 내용은 조금 황당합니다. 설정이 어떠냐면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눈을 가만히 감고 손을 착치면요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나는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영화 내용입니다. 아주 어떤 누구든지 나도 참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옛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시절로 조용한 장롱 같은 데 들어가서 눈을 감고 이렇게 했다가 탁 뜨면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처음 보면서 저도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 걱정도 없이 후회했던 거, 실수했던 거 다 만회하고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사람 더 많이 만나고 또 교회도 일찍, 하나님도 일찍 믿고 예,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떠냐면요 그렇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같은 일을 더 좋게 만들려고 되풀이한다고 해서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풀면 다른 게 엉키고요. 그 하나를 풀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주인공은 과거로 또 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더 과거로 또 더 과거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다짐을 합니다. 과거 시간 여행 하지 말자. 과거로 돌아가서 막 뭔가를 바꾼다는 게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 기쁘지 않더라, 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 결심한 것, 이 영화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주어진 현재들을 최대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주인공이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가서 그 가족을 잃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환경을 만나서 그곳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질 때마다 돌아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 답이 아니라 지는 상황도 받아들여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가자고 다짐하는 그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치지 않고 이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견뎌내고 도전하고 또 힘을 내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더라 라는 것을 이 주인공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인공이 깨달은 이 기쁨, 과거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함, 이것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꾸밈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 변함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자격이 바로 이 순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함이 없으면 우리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겨낼 힘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순전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순전함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보면 주로 욥기 혹은 시편 그리고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뭐 욥도 그렇고요, 시편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요, 바울 서신도 그렇고, 바로 이 순전함이 등장하는 성경의 특징은 바로 가장 힘든 순간, 삶의 끝자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해법이 보일 것 같은 세상, 내가 누군가를 조금 이용하고 내가 편법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사람 모습대로 살면, 남들이 그렇게 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환경 속에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깨끗하기 어려운 시간에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삶, 악한데 줄 서야 뭔가 잘 되어가는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런 삶, 바로 순전한 삶입니다. 언젠가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잘 아는 동생 한 명이 글을 썼는데요,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거 아시죠? 아, 사고 나면 뒷차가 앞차에게 많은 것을 물어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법조항 때문입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든 작게 있든 사고가 났을 때 안전거리가 확보된 그 법에서 정시한 그 거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뒷차가 손해를 많이 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말해보자면 정말 이 법은 의미 없는 말뿐인 법이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하고 다녀보았느냐. 뒷차에서 빵빵거리고 온 차들이 자기 앞에 다 끼어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정말 호구인가. 내가 운전할 때 나는 법 지키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법 지킨다고 뭐라 그러더라.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고 딱 나면 이 법이 딱 적용돼서 안 지켰으니 벌금 내고. 정말 사고만 적용되는 병맛 같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때 여기 여자 목사님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고 나오셨는데 착하게 살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어리석어 보이고 진실하게 살면 피해보고 눈치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참 악한 세상입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안전거리 확보하면 남들이 다 눈치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사고 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삶이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은 바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마음씨 좋은 부자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이 부자 영감님은 금전적으로도 풍요로웠지만 마음이 아주 넓어서 마을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독이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도와주었어야 됐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목수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부부가 3개월 정도 이제 여행을 하고 오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자네가 집을 좀 잘 지어주게. 지금 이거를 좀 고쳐서 잘 지어서 뭐 그 재료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얼마가 들든지 신경 쓰지 말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주게. 내가 보수는 후하게 쳐주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자마자 이 목수가 그동안 자기는 가난했고 힘들었는데 드디어 3개월 동안 일이 생긴 겁니다. 매일매일 돈도 벌 수 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런 기회가 평생에 또 해야겠냐? 어? 야, 좀 챙겨. 싸구려 재료를 사서 좀 싼 일꾼들을 불러서 일도 3개월 하지 말고 조금만 해.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메아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목수는 3개월 동안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금도 가고 비도 새고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 또 페인트를 사다가 보수를 해서 감쪽같이 메꾸고 땜질을 잘해서 그럴듯한 모양을 갖춰놨습니다. 그 모양이 이제 그럴듯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 뒤에 주인이 왔습니다. 부자가 돌아와서 이 목수가 목수를 불렀습니다. 부자에게 목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든 겁니다 하고 이제 열쇠를 딱 드렸더니 이 열쇠를 본 이제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네. 정말 수고했어. 그러면서 열쇠를 주면서 이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게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수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재료로 그 집을 지었다면 아마 3개월이 아닌 몇 년치의 이득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장 그럴듯하고 멋있는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 없이 그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집도 몰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하면서 큰 낭패를 보고 말았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집을 지으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큰 축복과 기본적인 은혜, 기쁨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이 지어지는 집들이, 이 인생이, 이 삶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편법을 쓰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안 좋은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득이 오면 하고 손해 오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흔들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충만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정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세상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정말 순전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유혹을 물리치며 악한 것을 이겨내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배려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과 순전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